역대상 21장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저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잊고 있었던 우리의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믿음의 이제 관계 속에 분명히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는 일에서 단 한시도 쉬는 일이 없으신 것처럼 사탄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하죠. 그걸 성경에서 삼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울면서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대개 기독교인들은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한다 할까요? 아니면은 가볍게 긴다 한다 할까요? 어쨌든 관심을 그렇게 두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 증거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또 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하구나 활동하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사탄의 활동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얘기한 우리 현실이고 또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제 그럼에도 사탄 존재를 부정을 하거나 또 그 활동을 무시하거나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이야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성경을 얘기하고 성령을 말하는 기독교인만큼은 사탄의 존재 또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조차도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여 사탄을 얘기하면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듣는 것처럼 그런 이제 반응을 또 하기도 십상이죠. 뭐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기가 본인이 그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아예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사탄에서 벗어나 있어. 난 사탄의 권세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전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뭐 성령 역사한다 그러면 뭐 드러난 증거가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좀 실감되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사탄이 역사한다면은 뭐 사람이 좀비가 된다든가 뭐 그러면 야 사탄이구나 딱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게 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신 듯 안 계신 듯 실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자, 확실히 좀 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신자는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그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사탄을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탄 활동을 죄로 연결해가지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을 죄 짓게 하는 존재. 사탄의 활동을 죄를 짓는 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게 뭐 굳이 틀렸다고는 이제 할 수 없는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죄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사탄이 나타나는 거. 결국 보면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기독교가 신앙으로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그것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제 그런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고 또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내가 사탄과 무관한, 죄 짓지 않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독교한 사탄 존재가 잊혀져가죠. 잊혀버리고 무시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시되고 있고 잊혀지고 있는 건 바로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흔적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주 듣는 질문이 뭔가 하면 사탄의 기원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좀 받아요. 그리고 죄의 기원, 죄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것도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야 뭐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그런 질문하면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좀 그렇게 물어요. 사탄의 기원이 뭡니까? 죄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그럼 그걸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러죠. 사실 제가 그 사탄의 기원, 뭐 죄의 기원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성경에 말하지를 않거든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그냥 궁금증이죠. 그냥 호기심 충족이에요. 그 학교에 그 애들 보면은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꼭 엉뚱한 질문,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따라 성경은 복음만 얘기해요. 딴 건 얘기 안 합니다. 복음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냥 궁금증 해결 차원에서 그런 질문들을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또는 호기심을 여러분께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사탄의 존재를 허용하십니까? 그냥 그런 건 제가 답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잡아 족치지. 왜 그냥 두고 보실까요? 그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건 그 사탄의 활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사탄이 활동되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죠. 결국 뭔가 하면은 사탄의 존재, 그 활동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해서.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사탄도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고 베드로에게 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을 말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처럼 신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사탄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다만 육신이 없는 영으로 피조되었을 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지었다면은 그럼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탄을 짓지를 아니했다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다. 오전도 얘기했지만 진짜 골치 아픈 게 그겁니다. 늘 내가 초점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신 이유, 사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셔서 그 세상이 죄아롭게 하시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재미 누리려고 사탄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 뜻이 세워져 있고 사탄은 그 도구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받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결국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도구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인간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 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사탄을 만들어서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부족사에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사를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영광 받겠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도 인간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의 죄의 충동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 아래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숫자를 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또 그 속에서 군사의 수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원 파악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통계청에서 뭐 하죠. 주민등록 뭐 그런 거 하죠. 그런 식으로 또 인원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세력 과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법조인 수백 명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고 우리 몇 명이야. 그런 세력 과시죠. 근데 또 어찌 생각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하게 한 일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충동해 한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까짓 거? 이 정도인데 사탄은 아니에요. 다윗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숫자 세어봐라. 그게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활동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게을르게 하려고 하고 예배 참석도 못하게 막고 그걸 사탄의 활동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만약 그게 사탄의 활동이라면은 다윗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옳겠습니까? 이스라엘 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신을 버리게 하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도 옳지 않습니까? 다윗 충동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거기에도 사탄의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온 민족을 버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충동에 산 일이 겨우 숫자 세게 하는 거. 겨우 그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한 것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름을 사탄이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개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압니다. 참 똑똑해요. 그게 이스라엘을 개수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수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전염병으로. 그게 숫자 좀 셌다는 거. 그게 뭐라고 7만 명을 죽이시냐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던 일들이 하나님께는 용서되지 아니한 미움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그럼 이제 교인들 숫자 세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은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거,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 그것만 받겠다는 거죠. 그게 인간 습성입니다. 이런 습성 또한 사탄의 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충동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숫자 세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령 뭐 성경과 상관없지만은 우리 교회법에 장로 세울 때는 교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교인 수를 또 세워야 돼요. 그래야 장로 뭐 한 명, 두 명 또 뭐 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안에 미워하시는 일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 세웠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숫자를 세는 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나라는 내 힘으로 이만큼 강하게만 내 나라다. 그런 의도입니다. 숫자를 세웠다는 것이. 이건 내 나라야. 내가 이만큼 세워놨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다윗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이걸 다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그게 사탄 충동입니다. 만약 사탄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이렇게 충동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내 나라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21장 7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개수한 일로 하나님 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사탄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네 나라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면은 그걸 거부했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에 사탄이는요 충동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잊게 만드는 그런 충동을 늘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만약 사탄이 목사에게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그래 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교인이 몇 명이야? 자랑스럽게 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런 의도가 담긴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내가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이스라엘을 계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분명히 다윗이 세운 나라도 다윗 주인인 것도 아닌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다윗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킨다 그런 생각에 치우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다지만은 사탄의 모든 충동과 유혹을 감지하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탄 충동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내 중심에 치우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의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막 죄짓게 만드는 뭐 도덕적인 것, 이를 생각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보면서 사탄과 무관해, 이를 착각하는 것이지 절대 그게 아니란 것이죠. 늘 내 중심, 내 뜻을 내세우는 것. 그게 사탄의 충동 아래에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충동 속에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걸 생각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우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쳤을 때에 용서를 구하자 자기 죄를 구하고 그것처럼 신자가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을 때에 다윗이 그걸 얼른 알아채고 이스라엘을 계수하지 않았어야지 왜 이스라엘 계수하느냐 또 그런 의문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라면 그걸 이겨내야지. 근데 그게 또한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정도라면은, 뭐 바울 정도라면은, 뭐 이사야 정도라면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의 충동에 떨어질 수 있는, 늘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충동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탄은요,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존재가 아닌 겁니다. 신자가 사탄을 이겨내는 게 목적이 된다면 처음부터 사탄을 존재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만들어내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요, 사탄 이겨라. 절대 거기 있지를 않습니다. 애초부터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다윗처럼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려고 하는 거. 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충동 속에 살아간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런 현실에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늘 그런 충동 속에서 살아가게 놔두시는 이유, 그게 뭐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충동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를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탄의 충동을 이긴 능력을 주시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오전 얘기한 그 성령 받음. 그걸 많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하는 거.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늘 사탄의 충동 속에 빠져 살아간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주님께로 끌어가죠. 그게 사탄의, 아니 성령이 오신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셨다면 왜 내가 죄를 계속 지을까? 그런 고민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마음 놓고 죄 지어라 얘기 아니고 늘 죄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좀 거기에 눈을 뜨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뭘 목적을 해서 다윗을 충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을까? 이걸 보십시다. 사탄은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깨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사탄의 활동 이유입니다. 다윗을 죄짓게 지옥 보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의 존재를 합니다. 다윗이 계속 전쟁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강해졌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이방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으로 인해 존재한다. 이게 은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를 은혜 관계에 붙드시고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이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에 불만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잘된 것에 대해서는 나를 과시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잘 됐어. 나를 자랑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세상 온통 사탄의 충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탄 활동 허용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범죄를 다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 속에 굳건히 붙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칠 때 자기 범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범죄한 건 다윗인데. 근데 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냐는 얘기입니다. 또 정작 범죄한 다윗은 멀쩡합니다.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요, 그 죽은 자들이 죽으면 안 되는 자들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으면 안 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7만 명을 죽이심으로써 다윗에게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그 7만 명이 죽을 정도라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은 엄청난 죄다. 네 한 목숨은 죽고 남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런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 죽었어야 될 그런 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에서 굳건히 붙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 충동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심으로써 다윗을 더 깊은 은혜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냐,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시로 사탄의 충동을 받고 살아갑니다.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늘 우리는 내게 있는 걸 계수하죠. 세면서 염려하고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죠. 사탄의 충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관계에 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었다 이것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걸 계수하면서 내 인생은 염려 없어. 왜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벌어놨으니까 이런 생각이나. 난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무시하는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구약에 들어가면은 그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 소유를 계수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나를 과시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아 나는 일찌감치 죽었어야 될 그런 존재구나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지금 현실에서 내 주인은 7만 명 죽여야 알겠습니까?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데 다윗 때문에 그 계수한 그것 때문에 7만 명 죽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내 주인을 행세하는 거,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오늘 주어진 걸 내가 알지를 못하고 날 과시하고 불안하는 거, 이것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게 다 사탄의 충동이고 이러한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 결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제발 좀 알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니까. 그 때문에 사탄의 충동을 두고 보시는 겁니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기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그걸 좀 아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늘 얘기하지만 내 손으로 뭔가 이루고 해가지고 받쳐내는 거 그게 없어요. 믿음의 길에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일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정말 절실한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주의 일을 불러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끌려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늘 자기에 대해서 좀 감지하실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아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잊지를 마세요. 우리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자기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아담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늘 죄로 끌려가요. 그걸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내 힘은 의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누가요? 성령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끊어내고 죄 안 짓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나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 이루신 구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주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요. 내가 예수의 일을 사탄과 싸워가지고 승리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낸 덕분에 가는 겁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신자는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만.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은혜 관계에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그냥 뭐 주여 주여 이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 가지고는 뭘 해도 그게 의가 안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를 부르는 게 진짜 주의 이름 부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른다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 이만 믿음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거 됐고 저거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잘못된 뭡니까?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난 못합니다 이건데 그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난 너희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 관계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데 그래요.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된 줄 아는데 그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좀 우리가 새겨 둬야 됩니다. 무작정 불러가지고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부른다는 것은 내 구원 능력은 죽기만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뭘 행해도 그게 능력이 안 되고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그 주의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충동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그런 거라면 너는 뭐냐? 너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충동을 하죠. 그럴 때 아, 그렇네. 나도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아서 이것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충동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7만 명이 죽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또 뒤날 아침 눈도 일어난다면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용서하시면 나를 일어나게 했구나, 눈뜨게 했구나. 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 하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또 회사 가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는데 짜증이 팍팍 나죠 또. 늘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은혜를 보기보다도 날 보면서 내 이름을 위해 살려고 발벗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시고 그 속에서 봐라 네가 이런 존재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이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승리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고요. 때문에 신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이름만 부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불의함들, 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 왜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게 실패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게 마땅한 존재인지 좀 그것을 실감을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아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살려냈구나. 지금 내가 눈 뜨고 걷는 것도 주의 은혜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 땅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믿음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왕 얘기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걸 바라보면서 때론 불만을 품고 때론 나를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크나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존재케 하시고 더군다나 주님의 은혜에 붙들어 놓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만 부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